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뉴스 전망대 김민수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에서는 극동지역 부흥을 위한 이른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드러난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대해 살펴봅니다. 최근 북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영기업소보다 월급을 최대 수백 배 더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현장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강연을 취재했고 오늘부터 격주로 데일리 앵키 문동희 기자가 세계의 변화를 전해드리는 세계 속으로가 진행됩니다. 먼저 첫 소식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난 11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동방경제포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럼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군사적 협력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견제했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염승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염 기자,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을 했죠?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각국의 접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세 사람 모두 북한 핵 문제와 미국발 무역전쟁 등의 이해당사국 정상인데요. 그만큼 상세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줄기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해두는 편이 관련 정세 파악과 향후 대처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동방포럼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 간의 연쇄 회동이 있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세 나라 정상들의 입장이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들 상북 정상은 연이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의 목표다. 남북한 간의 대화를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라는 등의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각각 중일회담, 러일회담, 그리고 중러회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에도 쌍중단, 즉 북한의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 진행을 북핵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보조를 맞췄던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쌍중단은 북한이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데다 미국 또한 6.12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예정돼 있던 한국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실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동안 북미 간 입장 차이로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삼국 정상들이 이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있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삼국 정상들은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북한과의 공식 접촉이 전무했던 일본 측은 중국, 러시아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3국 정상은 연이은 회담에서 최근 거세지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동방경제포럼 개막과 동시에 시작된 러시아의 대규모 전략훈련 보스토크 2018에 자국군을 파견함으로써 군사 안보 분야 협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발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북한에서는 습금평이라고 한자어 소리를 그대로 하는데 이 시 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면서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한두 번 회담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강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NHK는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각국 간 협의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시 주석이 국제회의에서 연설 이외에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낸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가 남북미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현재, 즉 북한 비핵화 문제 당사국은 북한과 한국, 미국이라며 세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과정을 진행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날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참을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던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집단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핵 강국들이 참여하는 그런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참여자이긴 하지만 만일 북한이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좋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내 생각에는 이 경우에 국제적 보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의 핵 합의가 여러 국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서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이 이란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란 핵 합의와 같이 미국에 의해서 파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는 물론 그러한 위험이 항상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전진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 핵 합의의 경우 직접 협상에 참여한 나라는 미국과 이란이라면서 우리는 동행했고 솔직히 내막을 밝힌다면 협상 과정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주도한 이란 합의와 여러 나라가 동참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일본 쪽 반응 좀 살펴볼 텐데요. 일본은 북한과 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일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면서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는 이날 전체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호 불신이라는 껍데기를 깨고 한 걸음 나아가고 마지막은 김 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베 총리는 현재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열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잡기를 바란다고 말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라는 합의가 이행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외에 러시아, 중국, 일본 간의 갈등을 빚어온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했다면서요?
네, 먼저 중국과 일본은 내달 중일 평화 우호조약 체결 제4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화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가 하면 중국 주도의 유라시아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4개 섬에 대한 양국 간 영유권 갈등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경제활동과 관련한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을 강화하면서 맞서는 형국이고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을 풀려고 하고 있고 조일간 정상회담을 추진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 염승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국영기업소보다 월급을 최대 수백 배 더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당국도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기업을 내오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며 한 개인 기업은 월 노임이 보통 100달러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국영기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영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다며 노동자들 자체가 월 노임을 없는 돈 셈 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영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월급은 보통 북한 돈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고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월급은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기업소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생산을 못하고 멎어있는 공장기업소가 더 많지만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하고 오히려 기업소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국가적인 건설 대상들의 지원 물자를 국영기업소 노동자들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형편이라 주민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기업들은 봉사 부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척소, 주유소, 피복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돈주는 국영기업소 간부들을 끼고 개인기업소를 국영기업소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개인기업이 늘고 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 이제는 개인이라도 능력 있고 돈이 있다면 제재하지 말고 또 국가의 보탬이 된다면 활성화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현장 시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11일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주제로 서울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임지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임 기자, 먼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주한 미국 대사로 정식 부임한 해리 해리스 대사는 2015년 5월부터 3년간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성 장군에 해당하는 해군 제독을 지낸 인물인데요. 부친 역시 미 해군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바가 있어서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당초 주 호주 대사로 지명됐으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주한 대사로 재지명됐습니다.
네, 그럼 강연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강연 주제가 한미 간의 지속적인 동맹과 협력관계의 미래였는데요. 주로 한미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죠.
네, 이번 포럼은 극동방송의 주최로 열렸는데요. 해리 해리스 대사는 미국에게 한국보다 더 좋은 파트너, 즉 짝이 없다라는 말로 본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개정협상 중인 한미무역협정 FTA, 한국의 아프간 파병, 관광과 교육산업, 예술과 영화 분야를 언급하며 한미 간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또한 해리스 대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 65주년을 맞은 한국과 미국에게 안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해리스 대사는 2017년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눈 의제들을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이 안보라는 도전 과제를 안고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네, 해리스 대사가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해리스 대사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안보와 번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안보와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북한은 이제 지난 60년간의 빈곤과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북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나 이 잠재력은 약속을 지킬 때 실현된다. 비핵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제재가 유지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또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 악수 그리고 그의 진정성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이 750개월이나 지났고 현재 북미정상회담은 단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더 시간을 주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그 어떤 도발도 없었고 또 현재 북미 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리스 대사는 강제 노역과 처형을 포함해 세계 최악의 수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유린 침해를 강조하고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인권 문제에 있어 북한 내부에 외부 소식을 전달하는 것과 북한 소식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처방전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고 또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 소식에 노출시키는 구상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한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던데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지난달 미국의회가 서명한 미국 국방수권법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숫자가 2만 2천 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없다. 현재 주한미군 숫자는 2만 8,500명이다. 현재 의회에서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남북 대화에서도 한미 대화에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해리스 대사는 마지막으로 한미가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며 주한미군 대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임무는 한미동맹이 철갑처럼 굳건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의 강연을 임지연 기자의 취재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격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데일리 앵키 문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세계 속으로를 통해 빠르게 변하는 세계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문동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순서인데요. 베트남, 북한에서 웬남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해 오셨죠?
네,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5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에 투자된 전체 투자액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이 밝혔습니다. 호치민 부동산협회의 레 호왕저 회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에 몰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2014년 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외국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에도 3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베트남의 부동산, 그러니까 뭐 집이나 땅에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호치민시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게가 평방미터당 약 3억 5천만 동으로 6개월 전보다 125%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관광명소로 부상 중인 베트남의 푸꾸억섬은 1,000평방미터에 25억 동 하던 농지 가격이 최근 그때보다 7배 높은 180억 동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약 77만 달러군요.
네.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본업을 팽개치고 부동산에 뛰어드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 베트남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부동산 열기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특히 이 부동산에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세계적인 부동산 중개회사인 사비스의 베트남 법인에서 투자 이사를 맡고 있는 스 응워 크엉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활성화 정책과 정치적 안정, 빠른 경제 성장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중앙은행이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 억제 정책을 쓰는 탓에 자본력이 달리는 국내 부동산 회사들이 해외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베트남 국내외 부동산 회사 간 인수합병으로 수억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고 사비스 베트남 법인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 6일부터 3일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부동산 컨퍼런스에 공식 참가한 외국인 게스트만 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건 그동안 웬남 정부가,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꾸준하게 개방 정책을 펴온 성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우선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199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총생산 평균 성장률이 7%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안정적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시화율, 다시 말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37.5%에 불과해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성장이 예측되는 곳입니다. 베트남은 주택,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쇼핑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9%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가 리조트 개발 등 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도 지금 원산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약간 돈 주머니를 터는 경향이 있는데 베트남처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경제를 좀 빠르게 성장시킨 정책이 바로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이모이는 베트남어로 바꾸다라는 도이, 새롭게 라는 의미의 머이가 합쳐진 말로 쇄신,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1986년에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슬로건이며 사회주의 기반의 시장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1987년 제조업체의 해외 무역을 승인하며 무역 자유화를 선언했고 이어 민간기업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인정 등을 실시하며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들이 곧바로 베트남에 투자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베트남과 미국의 외교가 단절된 상태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위축시킨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은 1992년 개정헌법에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1995년에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액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기록한 1063억 달러의 무역액은 경제 제재 이전 시기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결국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전쟁 당사자이자 적대 관계였던 미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계기는 베트남전 전사 미군의 유해발굴 송환이었습니다. 1986년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경제 제재는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해 송환을 위해 임시사무소가 하노이에 설치됐고 1993년 베트남 정부는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해 송환을 기점으로 미국과 베트남 간 관계는 급변했는데요. 1994년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었습니다. 1995년 초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했고 같은 해 7월 관계 정상화를 이뤘습니다. 이는 미국 베트남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 됐습니다.
네, 북한과 베트남의 상황이 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죠?
네, 팜 띠엔 번 베트남 종신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많은 변화가 보인다면서 공장과 농촌의 책임관리제와 도급제를 도입해 주민이 할당량 외 잉여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점점 제도화하는 등 베트남의 도이머이 시험 단계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번 대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주 평양 대사를 지내는 등 북한 대사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 전문가입니다. 번 대사는 베트남이 1989년 캄보디아에서 철수해 미국 등에 의한 경제 봉쇄를 풀었던 것처럼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과 개방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체제 유지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개혁개방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베트남의 길을 따라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네, 북한을 세 차례 방문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 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우리식만 강조하지 말고 베트남의 사례를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문동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 소식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세계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부과를 앞두고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문우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측 고위 관리들이 류허 부총리 등 중국 측 협상 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까지 끝냈지만 최종 부과 결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난민을 돕는 단체나 개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으로 논란을 불러온 헝가리에 대해 유럽의회가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습니다. 리스본 조약 7조는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이는 명백한 보복이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이 고대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본 방문이 내년 성사될 가능성이 마련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에서 이뤄진 일본 문화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내년 일본을 방문하고 싶은 내 소망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방문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6년에는 가톨릭 신자를 교황청 대사로 파견하면서까지 교황의 일본 방문에 공을 들인 바 있는데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이 신자 출신 대사를 교황청에 보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은 올해 전 세계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9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암이 확산되면서 올해 1,810만 명이 새로 암진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1세기 말이면 암이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망원인이 되고 기대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12년에는 암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800만 명, 새로 발생하는 암 환자가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6년 만에 사망자와 발생 환자 수 전망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입니다. 9월 14일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6도, 해산 10도, 강계 13도, 청진 함흥 15도, 원산 16도, 사리원 17도, 개성 평양 신의주 18도, 해주 19도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1도, 원산 23도, 청진 해산 함흥 강계 25도, 신의주 개성 해주 27도, 평양 사리원 2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남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겠고 오후에 남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북풍이 초속 2에서 5m로 불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동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겠고 오후에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3.53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